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깊은 내용이고 요약하기가 힘들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그 해외 사역을 할때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 크게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들은 일직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서론이 분명하게 있는 선지 그그그 글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진행도 이렇게 흐름에 따르는 그런 진행이고 또 이렇게 결론도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지는 그런 서신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요한일서는 뭔가 직선이기보다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큰 그림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한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조금 보면 사도 요한이 거의 이렇게 교회가 확립되고 나서의 어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그 이단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지주의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말들도 많고 또그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도케티즘의 어떤 그런 이론도 반대하는 그런 글이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세린티아니즘이라고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께서 뭐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립되고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하고 계속 복음 안에 자라가는데 가는데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이쪽 지역은 정말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들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쓰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 이단들을 이렇게 그 물리치려고 이런 글을 썼구나라는 그런 시작만 가지고 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거를 보고 그 요한일서를 한몇번 읽어봤습니다. 몇번 읽어볼 때마다 이게 달라졌는데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 중에 이렇게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죄에 대한 것인데요. 그때에도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고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 후자가 굉장히 큰 영향, 큰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없고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맞지만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끝날의 어떤 완벽한 모습을 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부활체를 입으면서 그 완벽한 어떤 성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약한 부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 완벽하게 변화될 것도 맞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분의 깨끗함을 바라보고, 그분이 얼만큼 중요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얼만큼 큰 의미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부는 어차피 신부라는 자체가 이렇게 신랑하고 결혼할 자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부라면 당연히 결혼할 것이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그날을 향해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부의 삶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 같은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날을 향해서 너무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요, 또 이러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설명하는 그런 아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그 주일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원래대로 보는 거라면 정말 모든 죄는 삭슬 얻게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는 뭐 이렇게 작든 크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작은 죄, 큰 죄, 그 어떤 죄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정말로 그 복음의 계시를 받아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죄를 짓지도 못하고, 사단도 1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승리, 완벽한 해결을 받는 자가 되기를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경우에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 그분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벽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와 죄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찝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과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계속 이렇게 죄를 행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보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나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 그 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당연히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 그분은 미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그건 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요한일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는데 정말로 이게 나의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는 있겠는데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는 왜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를 못할까?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라는 어떤 비난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었네요. 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둠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정말로 빛으로 옮겨졌냐의 기준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이런 기준으로 심지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볼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편으로 시험을 할수 있냐면 이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읽고 있는 이 버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버전들도, 그런 번역본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분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수천 년간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육신을 입으시는 그 자체가 정말로 큰 고통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로 한 명이라도 이해를 할까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조차도 선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계속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게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어찌하여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사랑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형제들을 보면, 아, 그치, 공감이 되지. 아, 그치,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이 정도로 이렇게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형제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필요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정말로 사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사랑의 기준은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을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를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이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얼만큼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그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그 정도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를 아는데 이게 조금 두렵다. 조금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정말로 과연 올바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도 돼 있는데 그 요한일서를 보면 그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형제들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표현인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일 수 있는 형제,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형제를 안 사랑한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기준이지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달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계속 깨달아질수록 되어지는 부분. 정말로 이게 맞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 계속 되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 죄와 사랑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복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만큼 확실한지에 대한 부분이 요한일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죄의 씻음을 받았고, 사단을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표현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으셨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의 입장에 보면 아이들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있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는 것이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사단의 손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적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신서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희미한 사람에게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에게 적은 것이고 사실 한편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죄에 대한 부분이 선명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에게는 이 교회들에게, 교회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떠난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이단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 이때는 많은 개념들이나 많은 생각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맞는가? 혹시 저게 맞는가라는 그런 많은 혼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이 떠났다면,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떠났다면 원래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냐 없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전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거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고 항상 혹시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나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틀리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 정말 모든 기준을 선명하게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공부로 많이 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한번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자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상황상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단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닌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맞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아닌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신비주의 같아서 이거를 경계하거나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인도를 받을 때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 3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용납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부분도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부분도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로 우리는 이제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편으로는 인도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말씀을 알려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수록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해가 실제로 안 되는 구조가 요한일서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게 사도 요한은 항상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확증하고 계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성령님께서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이고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계속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다른 이론이나 다른 어떤 이단의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것만 따라가고 이거 안에 거하라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사랑도 그리고 죄도 이 모든 부분을 다루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는 사랑도 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번역본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번역본하고 약간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스페인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헬라어 버전을 보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버전들도 있는데요. 이랬던 저랬던 어떤 거를 표현하게 되냐면 사도 요한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을 하면 뭔가 선명해져야 되는데 반복을 할수록 이게 넓어집니다. 반복을 할수록 너무 이렇게 방대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는 믿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글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렇게 여기에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에 의하면 또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있지만 또 믿어라. 믿고 있지만 그 안에 거하라. 믿고 있지만 안 되는 기준들을 정말로 그 복음 앞에 이렇게 비추고 정말로 안 되는 부분들도 복음에 사로잡히고 정말로 끝까지 이 복음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신학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복음을 알고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가려고 하는 이 자들을 도울 때 내가 과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발전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거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도 그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역사가 너무 크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대한 말씀, 요한일서라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짧게 보시게 하셨는데, 주님,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거를 알려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과정을 겪고 이제 성장을 여러모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그 어떤 응답보다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응답을 먼저 날마다 매 순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